네, 반갑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죠. 아, 단풍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단풍보다 아름답죠. 사람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렇게 노래를 잘 못하는데,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것이 찬양을 이렇게 잘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게 신기합니다. 어떻게 같은 이렇게 목에서 저렇게 다른 소리가 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이제 그 대중교통의 날이죠. 그 주차장 공사 때문에 성도님들이 많이 불편하실 텐데, 이제 이번 주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 또 냄새가 아직 좀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에 이렇게 페인트 공사를 하다 보니까 냄새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또 양해해 주셔서 공사 가운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로 또잘 배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모스서를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작을 해서 오늘은 아모스의 마지막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와 이렇게 아모스서를 통해서 처음 만나는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아모스서를 진행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만 좀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함께 다루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안에는 그 하나님의 여러 모습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근데 아모스를 읽어 내려가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맹렬하신 진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어서 소개되어집니다. 선지서들의 내용들이 다 그러하듯이 아모스서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아모스에 소개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그 안에 조금 조금씩 숨어져 있지만 아주 임팩트 있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럴 때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산을 만드시고 또 바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또두 번째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 모든 만물의 운행과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분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모스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심판자로서의 하나님. 죄를 추궁하시되 끝까지 그것을 색출해서 반드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아모스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서움 끝에는 사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지독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무섭게 채찍질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도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발견하면 큰 은혜가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일들도 아모스서에는 소개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부모님들 계시지만 자녀들을 키울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많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키워오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아빠 엄마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모스서에서 그렇게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니? 크고 강력한 아모리 족속을 내가 너희들 앞에서 다 멸해 줬다. 그리고 너희들을 출애굽에서 저 애굽 땅 노예되었던 400년의 그 길고 긴 노예 생활에서 너희들을 구원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을 인도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한 이가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들도 일으켰고 나실인도 세워서 너희들을 항상 내 곁에 두게 하기 위해서 일한 이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또 하나님 여러분이 하신 일들을 어떤 일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나는 그 하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추억과 어떤 경험과 어떤 은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있는 상황이 그 40년 광야 생활 같은 그 광야일지도 모르겠고 홍해를 건너는 중에 홍해에 막 다다라서 홍해 한 복판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현장이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다는 것, 추억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과거적 은혜는 나의 미래적 은혜도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울 때, 곤고할 때 여전히 나를 이끌으셨던 하나님은 앞으로 내가 맞이하게 될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반드시 홍해 가운데서 끄집어내시고 광야 가운데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의 하나님은 그 일들을 추억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행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철저하게 심판하겠다. 장정이라도 군사라도 용사라도 너희들이 도망할 수 없도록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수레 짐을 많이 실은 그 수레가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의 수레는 나무 바퀴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바퀴 수레를 가지고 지나가면 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그 수레에 바퀴가 자국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레 위에 짐을 가득히 싣고 그 젖은 땅을 지나가게 될 때 그 땅은 한없이 꺼지게 되고 내려가게 되고 자국이 선명하게 남게 될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거짓 예배자들에 향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수레가 너희를 누름같이 그렇게 누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것이 너희들이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고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고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피할 길을 하나님이 그게 두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독한 편애적 사랑,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모스의 첫 출발은 이방 여섯 개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으로부터 가사와 두로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다메섹과 가사와 두로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이 지은 죄보다 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짓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서 벗어난 일들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짓는 그 죄악들이 그 이방 민족들이 짓는 죄악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조차 벗어나는 그런 죄악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매를 맞아도 더 맞아야 될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살려내고 너희들을 온전히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모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편애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직합니까, 여러분? 오늘 내 윤리적 수준이, 내 도덕적 수준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여러분 탁월하고 뛰어났습니까? 우리가 짓는 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죄보다 더 가벼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랍도록 지극히 편협한 하나님의 그 사랑, 편애적 사랑을 우리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제가 아모스를 통해서 쭉 해왔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간추린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9장으로 와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을 한번 쭉 보면요, 9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1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9장 1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9장을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제단 곁에 서셔서 그 기둥머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문지방까지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모든 거짓 예배자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 자들, 제사장들까지 모든 이들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서워서 이들이 피한다고 할 때에 우리 2절부터 보면 그냥 저를 보시죠. 나중에 본문은 집에 가서 보시고 이 하나님의 무서운 맹렬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들이 스올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스올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약으로 하면 이것이 지옥으로 해석되어지지만 이 당시만 해도 스올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차라리 죽어서 저기에 내가 숨어 있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끄집어낸다는 얘기예요. 죽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못 피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하늘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끄집어내리겠대.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또는 바다 밑으로 숨어가고 차라리 내가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입니다. 이것이 아모스가 9장을 마무리하는 가운데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시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너희들만을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그 광야길을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고 거기에서 선지자와 그 뭐죠? 나시린들을 세워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말씀 안에 서기를 원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입니다. 내가 나를 예배하지 않는 너희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건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게 사랑하는 연인들 가운데 뉴스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이별하고 난 이후에 잘못된 사랑의 표현으로 살해를 하는 일들이 생겨집니다. 이건 너무 어그러지고 잘못된 표현이죠. 연애를 하는데 나의 이 상대가 바람을 피운다. 근데 내가 이 연애를 하는 이 사람이 내가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바람을 피우든 세 사람을 만나든 네 사람을 만나든 관심이 없을 텐데 내가 정말 너 하나만 바라보고 내 모든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전부를 들여서 너를 섬기고 사랑하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이 그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도록 심판을 선포하는 이유는 무섭도록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5절과 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모스는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호와는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는 이시다라는 것이죠. 모든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권세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그 위에 다른 그 신적 존재들 위에 절대자로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그분을 아모스는 마지막에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7절부터 다시 보면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소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지금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러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 여기 보면 모든 열국들이 범죄한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9절에 가보면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 같이 하려니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채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채, 채질한다. 이제 여러분 네이버에 딱 들어가서 채 이렇게 딱 치면 이렇게 그 동그랗게 생긴 그리고 이제 그물 같은 것이 깔려 있는 그런 이렇게 물건이 딱 등장을 합니다. 아 그것은 곡식을 추수하고 난 이후에 알곡과 쪽정이를 가를 때도 쓰고 또 그 곡물의 크기를 분간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팥과 콩을 나눌 때 팥은 더 작고 또는 콩은 크죠. 깨와 팥을 나눌 때 동일하게 그 채를 사용하면 분간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는 그런 추수할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사판에도 여러분 씁니다. 아십니까? 공사판의 채는 농작물의 채와는 전혀 모양이 달라요. 그리고 공사판에서는 그 채의 용도는 흙을, 고운 흙을 갈라내고 돌멩이를 분리해낼 때 쓰는 것이 공사판에서의 채입니다. 이것은 이제 공사판에 가보신 분들이 알아요. 모르시는 분은 저에게 오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채에다가 삽으로 흙을 얹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이, 채를 붙은 사람이 채를 들고 앞뒤로 이렇게 흔들기 시작을 해요. 많이 보신 풍경이죠? 그러고 나면 고운 흙이 필요한 가운데에 이렇게 흔드는 가운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고운 흙이고 굵은 알맹이들은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삽으로 이렇게 올렸던 사람이 때로는 손으로 이렇게 합니다. 왜요? 조금이라도 고운 흙을 밑으로 빼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끝까지 빠지지 않는 것은 뭐죠? 돌멩이입니다. 쓸 수 없는 그 용도들은 그 채 위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 같이 하려니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한 알갱이라는 것은 한 돌멩이를 이야기합니다. 돌멩이들은 절대로 이 채 밑으로 내려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이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 예배자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은 이 채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싶으나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채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채 위에 올려놓으시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기 시작합니다. 흔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운명은 채 밑으로 내려갔겠습니까? 아니면 채 위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아직 머물러 계십니까? 큰일입니다.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끝까지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는 극렬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야곱은 내가 온전히 멸망시키진 않겠다, 그 가운데서 내가 건져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긍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나는 채 밑으로 빠질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이 채 밑으로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채 위에 머물러 있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으깨지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부서져서 내가 거기에 가루로 으깨지지 않는 이상은 내 힘으로는 내가 그 채 밑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려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 채 위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으깨는 거예요. 으깨어서 그 채 밑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힘으로 내려가 있는 분 계십니까? 다행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 가운데 없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회복의 은혜가 오늘 본문부터 있는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예, 여기에 극적인 반전이 하나 생깁니다.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아모스는 계속해서 회개를 요청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거다. 회개하라, 하나님이 살려줄 거다. 철저하게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9장에서 진행되는 이 결말에 가보면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극렬한 심판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 이유 불문하고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유 불문하고 너희들을 살려내겠다. 왜냐하면 그들을 불러내실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불러내었냐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러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복을 주겠다 그러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심판하겠다 그러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이스라엘을 불러낼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그 백성이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그럼 난 회개 안 해도 되겠네? 네, 하지 말아 보십시오. 아마 으깨질 겁니다. 으깨질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선을 사랑하고 선을 구하고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요. 9장의 전개는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가 외치고 난 이후에 몇 년 후에 이스라엘이 망하냐 그러면 40년이 지나고 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이것을 누가 보게 되냐 그러면 남유다가 보게 돼요.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남유다에게 아주 좋은 반면 교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았더니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유다는 살떨림이 아마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적 그게 있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통일된 의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 그 다윗의 집안을 무너뜨리지 않고 다윗의 그 가문을 통해서 오게 되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 절대로 이 집을 무너뜨리지 않겠다. 통일 이스라엘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 왕 때에 이들이 온전한 통일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누리는 그 평화가 이 다윗 왕국 때에 있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잘못된 그 예배의 절기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책망 가운데 놓였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그 언약에서 무너졌던 너희들을 내가 다시 너희들을 세우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12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회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으로서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미에도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고 13절의 시작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15절의 마지막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것은 반드시 기필코야 이르다고 되고야 말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에는 모든 잡족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 가운데는 그 회복할 수 없는 영적 갈등의 관계로 이어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사마리아 여자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두 민족은 어떻게 보면 형제 나라지만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사마리아에 그 모든 열국이 들어오면서 그 음란한 우상들이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남유다에서는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도대체 어떻게 회복되느냐의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인용을 하냐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런 스토리입니다. 안디옥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게 있었죠.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유다로부터 어떤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모세의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안디옥에 있었던 이방의 첫 교회로 세워졌던 안디옥에서 어떤 분란이 일어났냐 그러면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된다 그랬는데 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느냐 이런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데리고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사도들에게 검장을 받자. 사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럼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보자라고 해서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느냐라고 할 때 여전히 예루살렘에서도 동일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변론이 일어나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이미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이방인 백부장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을 통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심을 베드로는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 할례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야고보가 이어서 하는 얘기가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안 찾으려고 그랬는데 안 찾고는 안 되겠어요. 사도행전 우리 15장 한번 가보죠. 15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야고보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왔냐 그러면 17절에 보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누구요?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합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국 그 사마리아에 들어오게 되는 그 포로로 귀환을 하는 가운데 그들도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거하고 있는 이 열국의 잡족들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이 결국에는 사마리아를 음란한 땅으로 만들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확장에 쓰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오히려 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통로로 뭘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도 담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얘기가 우리 조상들은 이 땅에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자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사마리아 땅에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의 회복은 어디까지 미치는 것인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결국에는 그 다윗의 왕가를 세우는데 다윗의 가문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도행전의 메시지가 오늘 아모스의 마지막 메시지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에돔의 남은 자들. 시간이 없어 다 나누지 못하겠지만 결국 우리 14절 한번 가볼게요. 14절에 이들이 누리게 되는 복이 어떤 복이냐 그러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너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 열매를 맺으면 어찌 민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불러낼 때에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너희들을 불렀고 땅에 심었다. 그런데 너희들의 죄가, 너희들의 거짓된 예배가, 너희들의 우상 숭배가 너희를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 열매를 맺게 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맺게 되는 은혜를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릴 텐데 숙제를 다 해오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께서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하셨는데 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하나 숙제를 드릴 텐데 다음 주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고민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저주받고 심판받을 죄인임을 알고 있는가? 나는 그저 은혜를 누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게 아니라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나는 알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분의 성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 체질하는 체 밑으로 내려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가? 내가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 대해서 내가 지불할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나의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인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가?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내드린 숙제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일으킴을 통해서 모든 열방에 대한 구원, 그 열방에 대한 구원의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빅피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 안에 내가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가? 이 네 가지.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숙제요. 나는 저주받고 심판받을 죄인임을 알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내가 가진 무엇으로도 내 죄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내가 가진 이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가?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여전히 있다는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지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가? 이 마음을 한 주간 묵상하셨다가 다음 주 성찬식을 여러분 함께 나눌 때에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지 않고 정의가 없고 패역한 백성들 주의 구원을 볼 수 없네. 정결한 눈으로 바라보소서. 죄로 무너진 땅 주의 백성 구원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그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인 것에 대해서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다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를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 앞에 혹시 여러분 눌려있진 않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늘 힘들어하고 늘 아파하고 그 현실에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그 연약함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내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그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내 모든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가운데 넘어서서 하나님의 승리를 한 주와 맛보게 하고 다음 주 성탄을 경험하게 될 때에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그 피에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릴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들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무슨 형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부르시고 건져내어 주시고 살려내어 주시고